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획득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줄 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둘 중 어느 것도 확신시켜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관해 사람들은 덴마크가 그곳에 대해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권리가 있다면 포기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유세계를 위한 것으로 나는 지금 자유세계 보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서 밖을 보면 그린란드의 사방에 중국 배들이 있고 러시아 배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 사람들이 독립할지 아니면 미국에 편입될지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덴마크가 결정을 한다면 나는 덴마크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회견이 진행된 7일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는 덴마크 관할 그린란드의 자치령 수도인 누크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에 그린란드 인수를 덴마크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덴마크 측은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며 거부했지만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 또다시 매입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7일 현지 방송 TV2에 출연해 덴마크 정부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가 이미 말했듯이 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어서 우리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같은 동맹의 일부라면서 이는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 측면은 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시신 수습을 논의하는 군용통신 감청을 입수했다면서 한국의 KBS가 7일 음성 파일을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또렷한 북한 억양의 한국어 남성 목소리인데 현재 우리 동지들의 시신까지 계속 수습하다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새벽에 돌격조를 모아서 시신을 가지러 나갔다 오겠다고 밝힌 뒤에 내 결심은 이렇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은 10명 안팎으로 이뤄진 북한군 조의 조장들이 군용 무전으로 나눈 대화로 추정되고 있다고 KBS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0일 쿠르스크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것이라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음성 파일 속의 발언 내용에 관해 KBS는 낮에 개활지 전투에서 상당한 사상자가 나와서 어둠을 틈타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군들이 어떤 처지인지를 짐작해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측은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영토 탈환 작전을 본격화하면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속출하는데도 러시아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중국 해커 집단이 일본 정부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6년 동안 210차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일본 경찰청이 8일 밝혔습니다. NHK 방송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중국계 해커 집단인 미러페이스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외무성, 방위성, 내각관방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이 추출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에 13년 만에 첫 번째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AP통신들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한일 3국 공조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6일 쏘아올린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 강해지겠는데요. 최저기온 영하 32도에서 영하 11도, 최고기온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한일 3국 공조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동맹 차원의 긴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7일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양측은 영내 안보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인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확전을 불러일으키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난하고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국 방문에 이어 이뤄졌으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미국의 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와야 외무상과의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전환기가 진행 중이더라도 세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공동 의제가 많다며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So we know that even though we're in a political transition, the world doesn't stop, doesn't wait for our transitions. There is much on our common.
어제 북한에 또 다른 발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어디로 계속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블링컨 장관의 재임 4년 동안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블링컨 장관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도 연이어 회담을 가졌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지속적인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야시 관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관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8일 오후 3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6일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이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 이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우려한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당사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7일 성명을 통해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영내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6일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7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다시 한번 IRBM 발사로 영내 및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사일 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유럽의 슬로베니아 외무부도 이날 VOA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IR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024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북한의 IRBM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7일 VOA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타이완 외무부도 7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긴장을 다시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외무부는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영내 모든 국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성, 번영,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해 한반도에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7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어왔다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도발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보도에서 신형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해 1,500km 계선에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양국 간의 문제라며 선을 걷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독립된 주권 국가라며 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및 기술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기동 기술은 오랜 시간과 많은 실험을 필요로 하는 매우 까다로운 기술로 미국도 여전히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반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As usual, it's difficult to know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information to go on. To me,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South.
늘 그렇듯이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주장한 것보다 비행거리가 짧았고 두 번째 기동이 없었다는 한국군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실패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이전 시험 발사를 보더라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행 중에 일종의 실패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사일의 반복적인 상승과 하강과 같은 기동은 현재 북한 기술로는 어려운 건가요?
We don't really know the state of North Korea's current technology, but this hypersonic glide vehicle is very difficult for anybody to manage.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재 북한의 기술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누구에게나 마스터하기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누구에게나 매우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조차 적절한 기술을 구현하지 못했단 말씀인가요?
The Chinese have now gotten the point where they've deployed HGVs on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s and the Russians are either half deployed or on the verge of deploying them o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중국은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배치한 상태이고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HGV를 배치하거나 배치 직전에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미사일의 비행 거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1100여 킬로미터라 했고 북한은 1500킬로미터라고 주장했는데요.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I don't have any independent means of assessing that, but if it is if South Korea's claim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grees with the 1100 kilometer range is
제가 독립적으로 평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동의한 한국 정부의 주장이 맞는다면 미국의 정보 자산을 고려할 때 비행 거리는 1100km라는 주장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왜 북한은 1500km라고 주장했을까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는 항상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대내외적으로 선전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낙차가 커졌고 속도도 이전보다 두 배나 빨라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Well, again, I mean the claimed speed is what North Korea says. You know,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from any other source.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속도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주장 외에 다른 출처의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는 입증되지 않은 정보로 봐야만 합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제로 상하로 기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The whole purpose of a hypersonic glide vehicle is to maneuver. Question is how well can this particular HGV maneuver at this point in its development?
HGV의 목적은 기동입니다. 문제는 이 HGV가 개발 단계에서 얼마나 잘 기동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 시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또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 한국의 비행 평가가 옳다면 이는 성공적인 시험이 아니었고 개발 과정에서 여전히 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 기술은 매우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이를 시도한 모든 나라들은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매우 광범위한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Because it provides, you know, strength with lower weight. And with lower weight of the missile structure, then the boost capability can be used to either increase the range or increase the weight of the payload.
복합재료는 미사일 제조에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재료는 강도는 높고 무게는 낮출 수 있어 미사일 구조물의 무게를 줄이면 추진력을 사거리나 탑재체 무게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북한이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재료에 탄소섬유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품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의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Again, that's difficult to do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but you know, they're obviously not as far along as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who've actually deployed HGVs.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실제로 HGV를 배치하고 성공적인 비행시험을 진행한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비행시험에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지만 아직 HGV를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 세 나라만큼 능력이 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을까요?
By definition, it's possible, but there's no information on that one way or the other. And, you know, they would not need additional support from Russia to, you know, do what they've been doing.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2021년에 첫 HGV 비행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동안 HGV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더 쉬웠을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모릅니다.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한반도와 일본과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나요?
I don't think the HGV is, you know, really applicable to South Korea and probably not even Japan. You know, it's the ranges are so close.
HGV는 한국과 아마 일본에도 실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요.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는 다른 미사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HGV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점을 감안하면 괌이 아마 실제 의도한 목표일 겁니다. HGV의 가치는 기동성을 활용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괌은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어되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HGV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괌 미사일 방어망에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추가될 겁니다.
지금까지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차관보로부터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준호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에 단 세 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직전 한반도 동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발사 준비 과정이 미국의 첨단 정찰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지난 6일 한반도 동해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항공 추적 시스템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새벽 3시경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이후 일본 도토리현 북부 해상을 거쳐 오전 5시경 일본 아키다현 앞바다에 도착, 해당 지역 상공을 약 5시간 동안 선회 비행했습니다. 이날 낮 12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코브라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2시간 전까지 해당 공역에서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에 대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에 3대만 운영 중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궤적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미군의 핵심 정찰 자산입니다. 특히 이날 정찰기와 함께 공중급유기가 같은 공역에서 포착된 점도 주목됩니다. 이는 장시간 비행을 위한 급유 지원을 받으며 북한의 도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코브라볼이 북한 도발 직전에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국 칭다오 동쪽 약 200km, 한국 신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수차례 선외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코브라볼의 비행 직후 북한은 정찰 위성 만리경 1-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코브라볼은 1차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 인근에서 사전 정찰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3월에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동해 상공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때도 코브라볼이 미사일 발사 과정을 감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군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시켜 위치 정보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및 군용기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이 정찰 자산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E에 미 정찰기의 잦은 출격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채 운용된다며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들이 전체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동 방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플로리다주 마럴라고에서 열린 대선 승리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현행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should be 5%, not 2%. But at that point it was 2%, but many people didn't pay. Some people didn't pay anything. But many people were away, including Germany.
이어 비공개 나토 회의에서의 대화를 언급하며 한 국가 정상으로부터 우리가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채무 불이행 상태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 유세에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나토 보호 여부에 대한 발언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면서도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호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국만이 GDP 대비 2%라는 기존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5%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출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최소 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뿐 아니라 선거 유세 기간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매우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그들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는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자동 지급기에 비유하며 우리가 그들을 북한과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1월 20일 취임식 이후에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But I know that Putin would like to meet.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that I meet until after the 20th, which I hate. Because you know, every day people are being many.
다만 회담이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양측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파나마 운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나마의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히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원장에 선임된 로저 위커 의원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 증대를 언급하면서 미군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신임 공화당 대표는 국제질서 교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억지력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119대 의회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로저 위커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공화당 소속 위커 의원은 6일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잔인한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방은 이런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다며 적들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약화된 군대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로 활동하며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표한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매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공유 협정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 억지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건설 관련 소위원장으로 유력한 존 부즈맨 의원도 6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같은 적성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부즈맨 의원은 2025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법이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경쟁국들이 지속적으로 세계 질서를 시험하고 교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 입지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국방을 적극 옹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미한이 3국의 안보 공조 계획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개원한 119대 의회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재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신임 대표인 존 듄 의원은 6일 본회의 연설에서 공화당 연합은 폭넓고 강력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고 선언했습니다.
Republican coalition is broad and strong and growing. Now the work begins of delivering on our agenda.
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공화당은 준비가 돼 있다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무대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되살리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하원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각 위원회 활동은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의회에선 한국계 첫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민주당의 앤디 킴 의원이 금융위원회, 상무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보건교육노동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 상원 활동을 통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인준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육군은 지난해 12월 하와이에서 열린 2024 다자간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정상회의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국들의 협력 역량을 집중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6일 회의 성과를 설명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유가치, 상호 목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공격용 미사일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다자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부족해 공동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협력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문 지식과 기술, 자원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다자간 연합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역량을 통합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자리로 평가됐습니다. 육군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을 조율하며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집단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다자간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미국 육군 제94 방공 미사일 방어 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등 기존 참가국과 함께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총 12개 나라에서 25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4회째를 맞은 이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습니다.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과 전략적 연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올해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중국과의 갈등 지속이 북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러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윤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북한의 최근 2년간 경제 성적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2024년 북한 경제 평가와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경제는 2023년에 이어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으로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인 성장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2023년 이후의 성장세가 2019년을 제외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 회복세는 국제사회 경제 제재와 열악한 제조업 인프라, 이상기후에 취약한 농업 기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액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한국통계청은 2023년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종식 이후 회복되면서 4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는데 특히 건설업이 8.2% 늘었습니다. 이런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대외 교역 급증에 따른 것으로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27억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4.6%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지방을 직접 찾아서 경제 성과를 다그치고 있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으로 세워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시, 군의 당과 정권기관들에서 원료 문제와 기능공 양성 등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조건 보장 등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라며 지난해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엔 더 높은 기준을 목표로 지방 건설에서 또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기자, 북한 경제가 나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다는 얘기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급으로 치솟은 달러 환율 등 이상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5월 말 8,900원대였던 게 지난 5일 기준 2만 2천원대까지 꾸준하면서도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현재까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무역 역조가 누적됐고 중국과의 교역이 회복되면서 달러와 위안화 수요가 크게 늘면서 빚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3년 북한 대외 교역의 98% 넘게 차지하는 대중교역에서 북한이 수입한 규모는 24억 달러 수준인 반면 수출은 고작 3억 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초부터 지방발전을 다그치고 있지만 외환안과 제재 등으로 설비가 부실한 채 공장만 짓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설비는 중앙에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수입하라고 지시가 나옵니다. 근데 수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지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공장을 완성을 해도 자급자족이거든요, 원료를. 근데 북한 생필품이라는 게 자체적인 원료로 다 생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면 수입 생필품이 유통되는 장마당 사정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에서 화폐나 다름없는 생필품들 가운데 예컨대 쌀과 휘발유, 옥수수, 식용유 등은 북한 돈으로 사기 힘들고 달러도 귀해졌기 때문에 장마당 형성 초기처럼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북한 시장 경제의 상징인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쌀, 시발로, 깡냉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도 다 바꿀 수 있고 이 상품들은 절대로 돈 받고 팔지 않는데요. 물건하고 같이 이제 팔거나 달러가 있으면 달러로 팔거나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로 이제 활성화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중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런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회귀 흐름은 북한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호전 여부는 역시 북중 교역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북남 밀착에 따른 북중 간 정치적 갈등이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북한 당국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 간 교역은 중국 당국의 개입이 자국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있으나 북중 무역에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6월 체결한 북러 신조약은 양국 간의 광범위한 경제협력 약속도 담겨 있는데요. 올해 그 효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이 나오나요?
조한범 박사는 중국의 방대한 제조업 기반이 러시아에 없기 때문에 경공업 제품이나 생산 자재, 설비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러시아가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에게 노력의 대가를 루블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조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물출 교수는 북러가 지난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물류가 확대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북러 간의 물류의 어떤 증가, 그 증가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 핵심이 이제 결국 정유 제품의 수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정유 제품이 북한 경제 또 북한 산업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서 2025년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부각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농촌 산림집 건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어 당면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지방발전 20승 10정책 등 장기 과제 추진 사이에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면 5개년 계획과 장기 프로젝트 모두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계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영김 하원 의원은 6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미한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격성 증가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한동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가 미한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한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은 미한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지금은 연합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다라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초 탄핵 소추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6개 야당은 지난달 4일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동맹 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이 정당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2차 탄핵 소추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김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과 같은 세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며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언이란 관점에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병력 2만 9천 명의 철수와 주한미군 해체, 연례 미한연합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완벽한 협상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은 이러한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중국 등의 정보 조작 캠페인과 연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인다는 국무부의 분석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연방 의원들 또한 한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경계심을 표하며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닉 스콧 상원의원은 지난달 13일 BOE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communist China is a despicable government and whether it's in South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around the world
또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며 한국을 계속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됐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BOE에 한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면서 이는 정말 큰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 강해지겠는데요. 최저기온 영하 32도에서 영하 11도, 최고기온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맑겠고 영하 16도에서 영하 10도입니다. 안주 오후에 맑겠습니다. 영하 17도에서 영하 9도, 남포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영하 13도에서 영하 9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맑겠고 영하 16도에서 영하 8도입니다. 수풍 영하 18도에서 영하 9도, 강계 영하 23도에서 영하 12도입니다. 평안남부 또 경기도 지역 구름 많거나 맑겠습니다. 해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용현 한때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 개성 맑은 가운데 영하 13도에서 영하 8도입니다. 사리원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 지역 구름 많고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장진 해산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장진 26도에서 영하 17도. 해산 영하 26도에서 영하 14도. 원산 평강 하루 종일 맑겠고 원산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 평강 영하 20도에서 영하 12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선봉 청진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선봉 영하 16도에서 영하 8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구름 많고 흐리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하루 종일 2에서 4m, 먼바다 하루 종일 4.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오전에 1에서 3.5m, 오후에 1에서 3m, 먼바다 오전에 2에서 4m, 오후에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획득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둘 중 어느 것도 확신시켜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관해 사람들은 덴마크가 그곳에 대해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권리가 있다면 포기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유세계를 위한 것으로 나는 지금 자유세계 보호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밖을 보면 그린란드 사방에 중국 배들이 있고 러시아 배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 사람들이 독립할지 아니면 미국에 편입될지 투표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덴마크가 결정한다면 나는 덴마크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회견이 진행된 7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는 덴마크 관할 그린란드 자치령의 수도인 누크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에 그린란드 인수를 덴마크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터무니없다면서 거부했지만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 또다시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7일 현지 방송 TV2에 출연해 덴마크 정부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가 말했듯 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어서 우리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은 동맹의 일부라면서 이것은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하나는 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크루스크주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시신 수습을 논의하는 군용 통신 감청을 입수했다며 한국의 KBS가 7일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또렷한 북한 억양의 한국어 남성 목소리인데 현재 우리 동지들의 시신까지 계속 수습하다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이어서 새벽에 돌격절을 모아서 시신을 가지러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에 내 결심은 이렇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은 10명 안팎으로 이뤄진 북한군 조의 조장들이 군용 무선으로 나눈 대화로 추정된다고 KBS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0일 크루스크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것이라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음성 파일 속의 발언 내용에 관해 KBS는 낮에 개활지 전투에서 상당한 사상자가 나와서 어둠을 틈타 동료들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들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짐작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러시아군이 크루스크 영토 찰환 작전을 본격화하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속출하는데도 러시아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크루스크주에서 전투 중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 장병이 대략 3,800명에 이른다고 지난 5일 방송된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에서 밝혔습니다. 현지에 배치된 북한군 전체 인원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다는 게 미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당국의 평가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 사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군에 추가 파병이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커 집단이 일본 정부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6년 동안 210차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일본 경찰이 8일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중국계 해커 집단인 미러페이스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외무성, 방위성, 내각 관방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한 걸로 전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에 13년 만에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AP통신 등 매체들에 따르면 7일 오전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다마스쿠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